오늘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 8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히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유명한 교부 철학자였어요. 교부 신학자였습니다. 주후 400년경 사람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사람이죠. 이분이 세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인사이트 같은 거는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이분이 쓴 그런 여러 좋은 그런 경건 서적 같은 경우에 컨페션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은 지금도 고전이 되어 있는 책이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영혼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참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는데 평안이라고 하고 안식이라고 하지만 참되지 않은 것들도 이 세상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참이라는 말을 제가 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인정하기보다 거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을 따라 세상이 복되고 평안한 중에 있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참 평안, 참 진리, 참 소망, 참 미래를 품고 살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유행어처럼 저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되고 싶다. 그렇죠? 나는 많은 무리 속에 하나로 그냥 파묻혀 매몰되어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나야. 굉장히 멋있게 들리죠? 각자 유니크한 사람임을 인정받고 또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정체성에 혼란이 너무도 큽니다. 그 정체성 혼란 중에 하나가 성과 연관된 혼란이죠. 성 정체성 논란이죠. 즉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건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어떤 그런 그 모든 모습이 있어도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난 남자야 하는 게 요즘에 사람들의 생각이고 젊은 세대들 향해서 또 이 시대에 가장 세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배경에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살겠다는 자기의 에고 또 자기의 육신의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기 정체성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나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의 참된 정체성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나의 의미를 내가 찾으려고 하면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기보다는 오히려 더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많은 이상한 얘기들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너무도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나 자신을 찾으려고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대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뭐 시사적인 얘기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요 아주 프랙티컬한 그런 문제에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보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른 데서 들어오는 소스 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혼란, 분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그런 풍조예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사람답다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번 좀 앞에 좀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앞에 지금 들어가는 말을 길게 드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파리 올림픽, 아, 제가 아까 그 목회심정에도 좀 답답한 그 마음을 적었다 했는데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면서요 그런 현상을 분명하게 목격을 했어요. 개막식 축제 중에 하나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있죠. The Last Supper라는 거 있죠. 예수님 중간에 앉으시고 열두 제자들이 옆으로 쭉 앉아서 식사하는 그 뭐 앉은 테이블, 우리 서구식 테이블인데 그런 테이블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다 옆으로 우리 한국식 밥상에서 다 기울어서 먹는 것이랑 그 그림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식사하는 그 성스러운 그 그림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했어요. 그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을 풍자한 이런 모습을 만들었어요. 밑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건 다빈치 그림이에요. 위에는 드래그 퀸이 중간에 딱 잡혀서 예수님이 드래그 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옆에는 다 성 전환자들 우리 앉아가지고 조롱하듯이 파티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기독교와 예수를 조롱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일론 머스크라고 있죠. 테슬라의 CEO. 이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행사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참담하고 불경스러운 짓이다. 지금 일론 머스크 자신도 개인의 생활에서 자기 아이가 있는데 쌍둥이 아이 중에 하나, 사내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는 20살이 됐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아이가 자기가 제너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바꿔가지고 자기는 이제 비비안이라고 여자의 이름을 씁니다.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이 나라에 이런 불경스러운 어떤 그런 사회 풍조 때문에 내 자식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를 테슬라 헤드쿼터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텍사스로 가버렸어요. 아시죠? 테슬라 이전했다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그 일하는 임플로이들 가정도 이런 캘리포니아에서 있으면 다 망치겠다 가자 그래서 그걸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팍스 뉴스하고 워싱턴 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머리 기사로 뭘 냈냐면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드래그 퀸으로 풍차한 일은 올림픽이 예수님과 기독교를 조롱한 처사다. 대놓고 전 세계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쩔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치 않아. 너희들 원치 않아. 우리는 이 세상은 그런 식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개최 관계자가 자랑을 하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인터넷으로 접속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개막식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올림픽 관계자들은 세상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도 기독교 신자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욕하는 것이죠.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을 기획을 한 거예요. 세상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도대체 올림픽 경기하고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개막식 내용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올림픽의 정신이라는 걸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어떤 주어지는 이 컴피티션, 그 기회에 대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준비한 운동선수들의 기량이 발휘되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넘어서는 기록을 깨는 그런 도전을 즐기고, 와, 참 놀랍다고 함께 우리가 환호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올림픽의 정신인데 다 버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개막식 행사를 준비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세상이 예수와 기독교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혐오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의 진리를 버리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사람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고, 또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웠고. 자, 이게 뭐 성적인 문란과 혼란과 타락은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고 사람의 죄성에 치우치면 일어나는 정말 수만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와서 성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만 그 위에도 너무도 많은 죄성에서 비롯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성적인 문제가 떡하니 우리 코앞에다 들이밀고선 이거를 네가 참켜라 그렇게 하는 세상의 풍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남성, 여성을 지셨잖아요. 하나님이 남성, 여성 이외에 삼성, 사성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예. 남자와 여자 중간에 중자도 있다.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 그때에 비로소 사람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왜 그렇게 사는 것인지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혼란만 있을 뿐이죠. 자, 제가 이렇게 길게 그 시편 8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편 8편의 말씀은 창세기를 압축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편은 창세기의 이 창조 기록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기록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Poetic expression이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을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예배자다. 그럼 누구를 예배드리는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시편 8편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뭐 1절부터 9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참된 만족을 크게 증가시키는 말씀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첫 번째 포인트만 좀 말씀을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라. 그게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1절 읽으셨지만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자, 이 1절이거든요. 야, 8편의 맨 끝절 9절. 9절인데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1절과 9절이 동일해요. 같아요. 마치 보자기를 싸듯하는 그런 말이에요. 시편 8편은 시작 부분, 마무리 짓는 부분 둥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내용이 있고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감싸는 것, 그 모든 테두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가 가운데 있는 2절부터 8절의 그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싸져 있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떨 때는요, 만두가 생각이 나요. 만두가 있으면 만두에 맛있는 게 뭐죠? 만두 속. 그러니까 만두 피도 맛있어야 되지만은 맛있는 피 속에 가득 담겨 있는 만두 속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만두와 같아요. 만두와 같, 예,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리는 사람은 만두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처럼 만두 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영혼의 속도 중요한 거예요. 그 속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도 분명한 거예요. 더욱더 세월이가면 갈수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맛깔진 사람은 만두의 속이 좋은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죠. 당신은 만두입니다. 조금,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만두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예, 뭐, 예. 우리는 만두와 같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우리 속에 만두 소와 같은 내용이 우리 모두를 최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왜 걸작품입니까?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냥 만들었으니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지금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내용이죠. 그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와 존재가 있는 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귀하다 하는데 스스로 파괴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풍조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의 임금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출발이 뭔지 보세요. 1절에 첫 단어가 뭐죠? 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 우리 하나님, 주라는 말하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는 좀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가,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 우리도 고유의 이름 있잖아요. 저의 이름이 있고 또 성도님의 이름이 있듯이 그걸 지금 얘기해요. 우리의 야훼. 근데 주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즉 전능자예요. Almighty God. 그런 얘기죠. 전능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출발은 주 우리 하나님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업적도 우리의 찬양이 출발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 출발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예배 출발은 누구에서 시작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세상에 얘기하는 잡다한 잡신들이 결코 기웃거릴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 이외에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이외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있다, 부처도 가능하고 이슬람도 가능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우리 하나님, 그리 시작하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온 땅 그리고 하늘 높이, 즉 모든 곳에 주님의 위엄이 넘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위엄이라는 것은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개역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름다움이죠, 엑셀런트한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것, 영광스럽고 완전한 것, 주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이름은요, 왜 온 땅과 하늘 높이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야훼의 이름은 단지 기독교인들만이 경배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일절이 말하듯 온 땅에서 하늘 높이까지 모든 창조 세계가 찬양하는 오직 하나의 이름, 바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잡다한 알라신을 갖다가 붙이고 부처를 갖다가 붙이고 힌두교 신을 갖다 붙이고 그러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주변에 혹시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도 예수 이외에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일어나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주셔야 돼요. 또 사랑으로, 그렇죠? 막 정죄하기보다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 세상에 잡다한 잘못된 거짓말을 듣고 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다가 무너져버린 상태예요, 그런 분은. 주님 이름이 위엄이 가득하다고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은 영광되고 완전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셔서 보면은 2절의 말씀이 이렇죠.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니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다 그래요.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 온전한 그런 찬양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 대적자들을 막아버리신다는 말씀이요. 자, 좀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양해요. 네. 그때 세상은 호산나로 오신 분을 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에 바로 이 2절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저희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16절인데 제가 그 스크린에 올린 거는 15절에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 호산나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느냐,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 따집니다. 이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당신 듣는 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입을 막지 않아? 당신이 메시아야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8편 이전의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르친다고 하면서 대제사장 뭐 장로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편의 8편의 말씀도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이런 거를 너희들은 고백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소리를 세상은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지금 이 시편 8편에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대적자들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조차도 호산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으니 호산나라고 찬양한다고 해도 젖먹이는 호산나라고 말을 못할 텐데, 그죠? 젖먹이가 할렐루야 하는 거 보셨어요? 젖병 들고 있다가 할렐루야. 그거 못 보셨죠? 그 젖먹이들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이 뭘까요? 존 캘빈 있죠? 칼뱅이라고 하죠. 존 캘빈은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요, 그간 이제 쓴 그 해석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기가 잉태해서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의 경이로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기 출산 과정까지 어떤 그런 일을 이 젖먹이라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렇지만은 존 캘빈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요 1500년도의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죠. 그랬던 이 캘빈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의학적인 경이로움을 알았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해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과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기가 출산할 때 일어난 일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지 많이 아시죠? 예,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출산의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경험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도 놀라운 기작을 조금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기가 임신 기간이 다 되어서요 출산의 순간이 되잖아요. 이제 9개월이 지나고 출산의 순간이 되면은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의 이 두뇌로 호르몬 신호를 엄마한테 보낸대요. 엄마의 그 뇌하 수체 피추어리 글랜드라고 그렇게 돼 있던데 잘 모릅니다. 하여간 그 설명이 그래요. 그 뇌하 수체로 이 시그널이 가는 거예요. 신호가 가는 거예요. 아기에서 엄마한테. 그 복잡한 신호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대요. 이제 나갈 준비됐어. 아기가 이제 나갈 준비됐어. 엄마가 오케이.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도 아시는 것처럼 저도 경험했지만은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엄마 몸에서 잘 나오기 쉽게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고 고깔콘처럼 이렇게 고깔콘 외계인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 아이를 제가 이렇게 네, 받았을 때 첫 아이를 받았을 때 와우 할렐루야 하고 막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조금 놀랐어요. 삐죽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그래서 그 간호사를 보면서 Is she okay? 그러니까 That's normal.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딱 잡혀서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 몸에서 잘 나오기 쉽게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출산 과정이 시작이 되면 아기 스스로 부신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네, 아기에게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기에게 스트레스가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출산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 아기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느 정도 주입이 되면서 아기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는 절대 아기가 입으로 호흡을 하지 않죠. 아시는 것처럼 입으로 잠시만요 막히잖아요. 그 전에 엄마 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면 그래서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온 다음에도 또 오래 숨만 쉬고 있으면 산소 부족으로 두뇌 손상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딱 맞게 그런 기작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애가 알아서 그렇게 할까요?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디자이너예요. 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신비로움이 있겠지만 뭐 이 정도만 봐도 세상은 이해 못하고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아름다우심, 그런 것들이 우리 작은 아기가 하나 나오는 아기 출산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뭐 3절 4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때는 이제 우주를 얘기를 해요. 하늘의 달과 별. 그러니까 작은 아주 마이크로에서부터 매크로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인생이 우리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예배를 한번 잘 들으면 인생이 변한다. 유행어처럼 얘기하지만 맞아요. 그러나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더 깊어가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이죠. 예배 어떤 프로그램, 예배 시간에 어떤 그런 찬란함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아기보다 훨씬 작은 일이지만 작은 새 한 마리만 관찰해도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블루제이라는 새를 아세요? 블루제이? 예, 예쁘죠? 파란 새. 아, 예뻐요. 그 아리조나 우리 상징새는 아세요? 아리조나? 카디널 빨간 그 빨간 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걔한테 이제 빨강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빨강이 저기 있네. 이제 예, 저 산책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데 빨간색, 파란색. 근데 둘 다 이 블루제이하고 이 카디널이 특징이 있어요. 참으로 신기한 특징인데 얘네 둘 다 일광욕을 좋아해요. 새가 일광욕 하는 거 아세요? 새가 일광욕해요. 일광욕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조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광욕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이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위생 때문에 소독하는 거예요. 날개 펼쳐가지고 일광욕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졸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등장할 거예요. 블루제이가 새가 이제 오는데 그게 블루제이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저 요 있는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잡다한 나뭇가지도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고기 이렇게 항상 그쪽으로 온대요. 왜냐면 자기가 잘 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왔어요. 폈죠? 자, 이제 졸아요. 이제 조금 보면 더 졸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블루제이처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자꾸만 옆으로 기울어 주시고. 깼어야지. 그나서 이제 또 좀 쪼먹고 날아갑니다. 누가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죠? 사람은 선을 추구하면서 뭘 만들어 나간다고 해도 항상 무너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모든 디자인이 선함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은 우주와 사람,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창조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최선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보자기처럼, 만드처럼 지음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 우리 여호와 한 분께 예배드리는, 바로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사는 그런 축복된 생에 우리 모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